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 히브리서 15번째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니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장 14절에서부터 쭉 거대한 논증을 시작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논증은 10장 25절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서 10장 25절까지 절수로만 131절입니다. 한 논리와 거대한 신학적 주장을, 하나의 주장을 이토록 131절에 할애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신앙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거대한 논증의 키 이 논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겁니다. 정성스럽게 아주 거대한 분량을 지면을 할애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글씨가 이렇게 작고 얇은 종이에 쓰니까 그렇지 당시 이집트산 파피루스를 이 펜으로 철필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 논증, 그 논증을 썼다 지웠다 하지 않고 한 번에 써내려갑니다. 틀리면 안 되죠. 얼마나 이 고민하고 썼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뼛속까지 녹아져 있는 이 유대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 유대교가 예수님의 이 오심을 위해 필요했던 단지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대단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사는 주제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허상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형을 믿고 있었다. 예수님의 실체 되신 예수가 우리 앞에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앞에 이 전도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유교를 대체한 기독교로서 초반에는 선전 방식이 기독교의 선전 방식이 새롭기도 했고 좀 뭔가 남달라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해도 대단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도전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현재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수많은 그 주의들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생각을 다 이미 바꿔놓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들고 서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모면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뼛속까지 젖어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예수가 너희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심어주기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복받아 구원 얻으십시오. 이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식은 뼛속까지 세속주의화된 그들 앞에서 뼛속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복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다들 고백합니다. 경제적 부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큰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어렵고 냉소적인 세상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기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은 허상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진실이고 그것이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라고 이 말을 들고 그들 앞에 진심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여러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도 또 개중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요즘에 참 은혜입니다. 저 큰 도시들은 아예 새 신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큰 교회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뼛속 깊이까지 다 담아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 결과 그 열매들이 맺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놀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 이전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설득을 보면은요,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이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에 확고했고 동일한 유대 동족인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배교의 현장 속에서 목숨 걸고 그들의 믿음을 돌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10장이 거대한 한 주제로 흘러가는데 그 중반인 오늘 본문의 8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이 요점을 매듭을 져줍니다. 독자들을 위해서예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 거기까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요점은 요거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아마 성경에서 이 표현은 여기 처음일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이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주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주는 이 성경 저자는 아마 여기 처음일 거예요. 이 거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4장 14절부터 흘러온 지금까지의 논쟁은 듣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감정을 대단히 자극시켰습니다. 심각하게 자극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 독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격해졌을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잠시 믿음의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점은 이거야 라고 한번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쓴소리, 바른소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 저러다 말겠지. 괜히 한마디 해서 감정상해. 이러고 포기할 때가 많지요. 믿음이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바른 소리로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성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감정이 자극되고 또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한 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듯합니다. 핵심과 논점이 이제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 이들 앞에 다시 한번 한 번의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데 그 매듭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개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대제사장?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은 단 한 번도 만나보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엮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믿어왔고 삶으로 체득했던 그들의 유대교, 그 안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위치한 성전 제사제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그냥 아주 붙어있는, 밀접할 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물이면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제사장들의 역할, 또 기능, 그들의 사역의 의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이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대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집착하며 거대한 논증을 펼쳐가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지금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고 감정을 자극시키는 개념인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왜 이렇게 붙들고 안 놓고 계속해서 이 131절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요것만 설득되면 된다 이겁니다. 요것만 저들에게 설득되면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믿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 게다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는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믿는 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의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가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지인들에게 누구씨 당신의 인생 지금까지 당신 인생 헛살았어. 당신 인생 허망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무의미한 낭비의 인생이었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그 말이 사실이죠. 그것만큼 직접적으로 그들의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염려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 이 컴패션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면 함부로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말을 서포팅 해주는 다른 수많은 주장들이 필요하고 논쟁들이 필요해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말을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절반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유대교는 껍데기입니다. 돌로 맞겠죠. 돌로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우리 본문에 앞서 7장 26,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26절, 28절 바로 그 위에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행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대제사장. 왜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용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결국 자기의 삶을 유대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만약 그들이 없으면 자기는 죄만 짓는 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만 짓게 되는 그런 거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에는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8장 1절에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 천상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천상의 이미지. 8장 1절 2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가 누구냐면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다. 그가 성소에서 섬기신대요. 근데 우리 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성소가 무슨 성소냐면 참 장막이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진리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다.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 하늘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하늘 성소가 있대요. 그 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뭔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친히 고난을 겪으셔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하는 앞선 주장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 땅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섬기시는 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므로 백성들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을 제사하는 짐승의 피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죄는 짐승으로 돕는 제사장의 그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속죄 어린 양으로 드렸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화해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심 그 다음은 죽으신 그분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거를 승귀라고 말합니다.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가셨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사도신경을 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아주 그 믿음의 내용의 고백들이 소중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진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 성경 여러분도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성경 사도신경을 딱 펴보세요. 맨 앞에. 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부터 하면 시작,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는 승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나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사도신경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넣어야 할지 문구는 제가 고민하 이렇게 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 이 땅의 성도들을 여전히 돕고 계시는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장차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시간 그 사이 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사도신경은 마치 생략해버린 듯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비화와 승기는 익숙해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것은 신분으로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신분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분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성.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이 땅의 고난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의 그 믿음을 돕고 기도하시며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나긴 사역. 이것은 성도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의 구원, 성화의 문제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다시 말해 단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의 구원,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오해하지 오해 없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불완전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내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고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네가 내 뱃속에 낳았다 이 사실이 그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자라게 하는 이 성도가 구원 얻었고 그 구원 얻은 성도가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그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간구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망각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신분으로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수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그 문제는 신앙의 책임은 딴전으로 두어버립니다. 거기에 열심내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이 사도신경에서도 빠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빠집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앞으로 나올 12장 1절 2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매일 나 구원 얻었으니까 그 순간이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도전과 결단이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건 아니죠. 그 앞에서 양심, 이 신앙 양심을 몰래 접어버리고 그냥 눈 찔끔 갖고 죄를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도 그 앞에 있는 나를 향해 예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왔다 하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연약한 내 믿음을 하나님 힘주셔서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0장 4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섬겨왔던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대단히 자극하는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의 영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지금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 너희가 지내왔던 제사, 예배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왜? 실체이신 예수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버려두고 실체를 버려두고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될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시내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계시가 지금 임해요. 어떤 계시? 네가 지을 성막은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성막을 계시로 받고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했지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대로 말한 그대로 지어라.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에 대한 계시냐면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신 거예요. 그 하늘 성소가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땅의 성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의 모형의 성소도 거룩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성소를 지을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이 땅에서의 가장 거룩한 장소로 짓습니다.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재료들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 거기다가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앙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성소가 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락날락 오직 할 수 있는 허락된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그것들 모든 것은 다 모형이다.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 이미 이제 하늘 성소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를 들어갔다 왔다 하시며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땅의 성소 필요 없고 이 땅의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며 죄 용서를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면 좀 계속 더 설명하고 이해하셨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은 유대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 언약, 구약의 언약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시면서 이미 하늘 성소를 염두에 두고 그 안에 들어가 사역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1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성소의 모형을 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다시 말해 성도의 삶, 성화, 그 길에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그런 혹독한 신앙의 여정을 걷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짓누르고 죄로 버물리게 우리를 빠뜨리고 곤혹스럽게 하는 그 세상의 힘을 우리는 매일처럼 마주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완성에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예수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죄를 거절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왜 실망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것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또 죄 지었네. 아, 또 새벽예배 나간다는 것, 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성경 읽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오늘 하루 근심하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는데 또 근심했네. 자꾸 우리의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하고 싶은데 자꾸 그 확인의 내용들이 나의 실수들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나의 성도됨의 그 연약함을 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도됨은 나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그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실패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수준으로서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섬김, 그것 때문에 내가 위대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매일의 도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책임을 지시고 그 현실을 그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돌파해 나가고 그분의 간구에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몇 년, 또 누구는 몇십 년 전 일로 이미 끝나버린 완성된 사건으로 그 이후에 더 이상 감동도 떨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디게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매일이 설레이고 감동스럽고 견딜 수 없어 주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삶으로 달려가는 히브리서 오늘의 기자를 오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매일을 살게 하는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자라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 앞에서는 신실한 증인답게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뼛속까지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로 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주님 도우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